사무엘상 6장 1절에서 오늘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일곱 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다섯과 금쥐 다섯 마리야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메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을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전장에서 빼앗겼던 여호와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 누가 뭐 믿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을 건지 말 것인지는 뭐 각자가 결정할 일이지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믿고 이걸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뭐 하나의 신통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건점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장에 나가면은 전세를 뒤집고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패였죠. 그리고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근데 뭐 빼앗겼다가 보니까 뭐 다곤 신상이 넘어지고 뭐 난리가 나니까 도대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의논한 결과 돌려주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것도 또 보면 신사적이에요. 이걸 그냥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일종의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한 것이죠. 오늘 1절 2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일곱 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일곱 달 행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음에 이제 뭐 아스돗에 가져왔다가 또 뭐 난리가 나니까 가드로 옮겼다가 거기도 또 뭐 독종이 퍼지고 뭐 페스트인지 뭔지 모르는 전염병이 번지니까 이걸 또 에글론으로 옮겼어요. 가는 곳마다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이건 필시 법궤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기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물었다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은 물론 다곤 신전의 신상을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하고 복술자들은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점치는 걸 뭐 이렇게 여러분들 문헌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개 뭐 이 짐승의 뭐 이런 걸 그 간을 꺼내서 보기도 하고 또 무슨 뭐 별자리를 살펴서 또 기룡을 점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죽은 자의 혼을 불러 올리는 초혼을 통해서도 그런 일들을 다 했어요. 그게 복술자들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점이라고도 에스겔서에 번역이 돼요. 복술, 점. 이런 인간의 이 불행한 일들이 도대체 어떤 연유로 일어난 일인가. 이런 거를 이렇게 치는 걸 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신약시대로 오면은 이 점을 갖다 여러분 파르마케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 파르마케이아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파르마시의 어원입니다. 약, 약국, 조제, 뭐 조제실 이런 걸 말하죠. 그런데 그게 왜 그 단어가 나왔냐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이 환각제를 먹고 환각 상태에서 다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방 종교에 가면은 이 마약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뭐 테러리스트들이 테러하기 전에 이렇게 꼭 그 전날 마약을 먹어요. 그런 뭐 단에서 밝히기 흉측한 짓들을 많이 저질러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원이돼서 이게 파마시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어쨌든 그들이 이게 막 그 예언을 하기 위해서 환각 상태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 그냥 끊임없이 뭐 노래를 불러대고 그래서 찬양도 자꾸 그 반복해서 부르는 건 되게 그런 이방 종교에서 하던 일들이 어쩌면 우리한테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가사를 막 같은 가사를 막 10번, 20번 불러대고 그래서 이게 영적 상태를 끌어올리고 흥분시키고 고조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말하는 로고스적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불러서 물어보니까 근데 물어볼 때 이게 표현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불신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예요 사실. 도대체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게 이게 하나님 만났을 때 첫 번째 우리 반응입니다. 사도들이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메시아를 선포했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고 우리 그게 이게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첫 번째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3절 4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여대로 금 독종 다섯과 금 쥐 다섯 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부른 사람들이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을 달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들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모든 종교는 영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요. 불신자들도 영적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예. 사탄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 법궤를 그 온 연원을 자기들이 알아본 적은 이걸 달래는 방법은 속건제라고 한다는 걸 알아낸 거란 말이에요. 속건제란 뭡니까? 성물, 성전에 있는 성물에 그걸 부당하게 다뤘다든지 또 이 계명을 무의식 중에 범했다든지 할 때 드리는 게 속건제예요.
우리 속건제 뭐 여러분들 레위기 다 읽어서 알겠지만 한 번 더 읽고 지나갑시다. 레위기 5장 15절 16절이에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중히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수장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다해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수장으로 그를 위해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속건제는 알았지만은 속건제를 무엇으로 드려야 하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때 제대로 아는 게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얼치기로 안다, 반푸는치처럼 안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야, 거기는 말이야. 뭘 잘못 따르면 속건제를 드려야 한대 하는 지식은 갖게 되었으나 이게 정확한 알매에 이르지 못했고 또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게 늘 화근이라 이 말이죠. 자기들 식대로 드리는 거예요. 예, 막 몸에 이게 종기가 났으니까 종기를 다섯 개 만들고, 예. 또 쥐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쥐가 많았다고 그래요. 예. 쥐가 종류가 25가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 쥐고기도 먹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먹는 쥐고기를 따라 먹다가 보면 먹지 말라는 게 나와요, 성경에. 어쨌든 그렇게 많았는데 이 쥐가 역병을 잘 일으켰기 때문에 이제 다섯 개씩 만들었어요. 가드, 아스돗 뭐 이게 다섯 개의 영주들이 모여서 만든 연합체 아닙니까? 그래서 그 통치자들 숫자대로 다섯 개씩 만들어서 우리가 죄를 사해달라고 한번 해보자.
이제 이게 자기 식대로 한 거죠. 자, 5절, 6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출애굽 과정까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대한 관심들이 있었다는 뜻이고,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여리고 성이 무너지면서부터 그들은 끊임없이 사실은 이 이방신, 자기들로서는 이방이지만 연구하고 그걸 살펴봤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출애굽에서 왔댄다. 바로가 안내 보내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장자를 치는 그런 불행들을 겪고 저 사람도 여기까지 왔댄다. 이런 게 다 전해진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다 알았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빨리 하려면 빨리 결정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누군지 알았고, 여기까지 온 배경을 알았고, 특별히 출애굽이라는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 출애굽을 교사로 삼았다, 배웠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바로가 완악하게 되었다가 아주 큰 곤욕을 치렀다, 여기까지 알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알미, 이 지식이 그들을 구원하는 데까지 이르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러나 그게 지식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 믿음에 이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나를 구원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교회를 다니고 다 같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게 머릿속에 있냐, 내 마음속에 있냐, 내 심령 속에 있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설교를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건져가는 건 딱 한 사람 건져가는 게 있어요. 아, 파마시가 원래 거기서 나왔댄다. 이거 하나 건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지식이 아니라 신앙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쑥 들어와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 얘기를 들었어. 요나 가기 싫어서 그냥 때를 쓰다가 어떻게 뭐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왔다 나와서 가서 그것도 크게 얘기도 안 하고 너 이러다 사흘 만에 죽는다 했는데 니느웨 왕은 돌이켰단 말이에요. 왕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했어요. 12만 넘는 백성들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지식이 믿음이 되지 않으면 우린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새 우리가 요한복음하고 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물과 여인 한마디를 듣고 예수님 직접 만나서 한번 들어보자 해서 이틀간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아, 이분은 메시아다, 이분은 구주다, 이걸 고백하게 돼요. 3년간 따라다녀도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틀 동안 말 듣고 그분이 구주다 이렇게 믿음에 이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니고데면은 마지막 믿음에 이르는 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우물가 여인은 단숨에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똑똑한 거예요? 누가 현명한 겁니까? 평생 지식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그야말로 그게 믿을만하다 해서 믿는 게 그게 현명한 겁니까? 그 여리고성에 있던 그 모든 탁월한 지도자들이 지혜로운 겁니까? 아니면은 그 다말이라고 하는, 아, 누구지? 라합이라고 하는 다말이 나와. 라합이 지혜로운 겁니까? 과연 인생에 누가 지혜로우냐는 말이에요. 많이 배웠다고 지혜롭습니까? 지식이 많아서 머리만 무거워졌지 정작 결정 하나 제대로 못 내리면 그게 뭐가 지혜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 이걸 버려버려야 된다는 것만 알았지 믿어야 된다, 이건 이러지 못한다. 왜냐하면 다고온 신을 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반신 반어 아닙니까? 위에 몸은 인간으로 만들어놓고 밑에는 물고기 형상을 만들어놓고 그거 하나를 못 버려서 결국은 법궤를 버리는 일을 택한단 말이에요. 부자가 하느니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찾아왔다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돌아서서 가진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으로 세상으로 돌아갔듯이 우리도 날마다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믿어야 바뀌죠. 믿음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지 성경적 지식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몇 독 했다고 읽고 세고 있으면 뭐합니까? 예. 숫자만 세고 있으면은. 근데 삶에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것들에 속아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자,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오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끝까지 이들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과연 이 땅에 임했던 재앙들이 여호와로 인한 것이냐 아니면 우연한 일이냐. 아니 그렇게 7개월을 당하고도 지금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무슨 뭐 바로에게 배우긴 뭘 배워요. 예. 지식만 있다 뿐이지 실제로 배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역사적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역사적 그 많은 지식에도 불구하고 역사로부터 배운 게 없다. 그러니 또 전쟁을 하죠. 예, 그렇게 수천만을 학살한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또 계속하고 있는 거죠. 뭘 배우게, 뭘 배웠어요? 예,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참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여기 말이죠.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갖다 613개 계명으로 만들었어요. 아시죠? 예. 그 십계명을 613계명으로 만든 이유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 잘 알고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 쓸데없이 했냐가 아니라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하지 마라가 365계명이에요. 하라가 248개 계명입니다. 이 성경적 지식이 우리 삶을 바꾸도록 하기 위한 자기들 나름대로 고육지계예요. 왜 365개입니까? 매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걸 기억하라고 365개 하지 마라가 있어요. 248개 하라는 뭐냐면은 자기들이 세보니까 뼈마디와 장기 숫자를 합치니까 248개래요. 여기 회복하신 분들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그 248개의 하라는 명령은 우리의 온 몸으로 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라는 나름대로 자기들의 그게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365개 하지 말라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을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가 온 몸,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있는 이 몸, 전신으로 가지고 해야 될 일은 또 해야 될 것으로 기억하자. 그게 그들 나름대로의 이거란 613개 계명이 된 거예요. 근데 어쨌건 그들이 하나님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 이 사람들이, 예, 이 블레셋 사람들 똑똑해요. 철기 문화, 더 문명은 더 발달했죠. 전쟁도 이겼죠. 그러나 여전히 지혜롭지 못한 것은 지식과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어쩌면 그 아는 자기가 점점 더 중요해져서 점점 더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지혜의 원천인 겸손과는 거리가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복술자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그 지식이 그들의 삶을 바꾸지는 못한단 말이죠. 이 법궤 때문에 7개월 곤욕을 치렀으면 다곤의 목이 부러지고 두 팔이 잘라졌으면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다곤을 버려야겠구나. 말 못하는 법궤 앞에 여기서도 이게 다 쓰러지는 놈 다곤 이거 다 불에 떼고 말아라. 나중에 삼손은 어떻게 이거 저 불에 다 질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결단이 있는 신앙과 결단이 없는 지식의 차이를 오늘 우리 스스로의 신앙에 한번 돌아보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은 정면 교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반면 교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논에 3인행이면 필요아사라 그러지만 예, 3인행이면 3인아사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예. 공자가 말하는 건 세 사람 가면 한 사람은 나한테 스승이 될 거라고 말하는 거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앞에 사면이 가면은 한 사람은 정면 교사고 또 나머지 두 사람은 반면 교사일 수 있다 이 말이죠. 누구든지 배우려고 하면은 배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다 이제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송아지 있는 젖소 두 마리하고 해가지고 뭐 길로 곧바로 가면 이게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고 이놈들이 돌이키거나 딴 길로 가면 아니다.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뭘 우연히 일어나요? 그거 따질 것도 없는데 왜 그게 우연입니까? 이 어리석은 자는 만사가 우연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건 여러분 우연이란 없다는 걸 아는 거 아니에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만 있을 뿐이다. 이게 우리 신앙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읽고 정리합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 행사를 넘어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또 암소 새끼 난 소를 이제 데려와요. 왜냐하면 송아지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잖아요. 송아지 내버리면 가다가 도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새끼 때문에. 이거 다 계산하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연은 쪽에 자기들이 훨씬 유리하도록 지금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소가 어디 가겠어요, 송아지 떨어져서. 근데 희한하게 소가 울기만 하고 그냥 가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들의 어리석은 게임에도 응해준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에게는. 우리가 신앙이 어리고 미숙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거는 게임에도 응해 주시는 거 잘 알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우리가 그 말을 알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면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시험에 응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초기에는 시험 좀 해보세요. 예. 그러나 시간이 가면은 하나님 시험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를 때는 어릴 때는 얼마든지 해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뭐 갓난 얼마 되지도 않은 애가 아빠 내가 이걸 꼭 하나 사주면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알 거야. 그럼 사주죠. 사주죠. 어릴 땐 사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불신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테스트는 하나님이 그래 한번 봐라. 송아지가 울기만 하고 곧장 가요.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려면 최지름길이 그 소렛 골짜기라고 골짜기로 넘어가는 건데 그 길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중간에 처음 초입에 벳세메스라는 동네가 나와요. 이제 거기로 곧장 가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그래 맞아 우리는 중도를 살아야 돼. 항상 중간을 걸어야 돼. 그러나 중도라는 뜻보다도 여기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는다는 건 사실 성경이 말할 때는 악에 빠지지 말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저는 여러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곧장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가르쳐 줄 때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다만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 얘기 아니에요? 악에서 건져달라. 그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뭐 진보냐 보수냐 이 얘기가 아니고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아무리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해도 그 위대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얼마만큼 위대한 분인지 정말 정말 깜짝 까무러치게 놀랄만한 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아는 만큼 믿기 위해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는 만큼 못 믿어서 늘 문제가 생긴다는 것 기억하시고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아는 한 자락만큼이라도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또 세상 속으로 힘있게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안다고 하나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단 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다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 한 가지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자녀답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아버지답게 대우할 줄 알고 아버지답게 섬길 줄 아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세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세상에 달려가서 도움을 청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되신 아빠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의지하고 인생 의탁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담대한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는 손자 손녀가 없다는 것 압니다. 누구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아빠에게 절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빠라고 부르며 반갑게 달려오는 자녀들 누구나 팔을 벌려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세상에 목매지 않고 오직 하나님 쳐다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곧장 달려가기를 원하는 이제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자녀들 위해, 친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